Monsieur de la Monde. 프랑스의 까뮈 연구가 로제 키오는 이방인의 50주년을 기념해 쓴 에세이에서 메르소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김화영 번역자는 만인시, 평범시라고 번역했네요. 영어로 말하면 everyman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키오의 설명을 더 들어보죠. 이 평범한 남자는 보통 이상으로 평범합니다. 학생 때는 야망도 없지 않았지만 곧 그것이 아무런 중요성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바다와 태양과 사랑의 쾌락과 영화 구경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그는 보통 이상으로 평범합니다. 까뮈의 문학을 지중해 문학이라고 말합니다. 메르소를 지중해적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이 주는 의미와 쾌락에 충실한 태도와 인간형을 의미하죠. 하지만 메르소는 그렇게 되기 전에 삶에 대한 허물을 느꼈습니다. 찰나에 충실한 그의 일상은 사실 그 허무에 대한 능동적인 반작용이었죠. 문학 속 아웃사이더를 찾아 떠나는 독서기행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 세 번째 감상 시간입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책 읽어주는 남자 이승열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이든입니다.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떠오르는 이야기였죠. 지극히 단순하고 순진한 기쁨에 충실한 인간. 메르소가 바로 그런 지중해적인 인간이라고 합니다. 의외로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 냉혈한 사이코패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걸요? 그래도 무심하고 무감각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있었는데 지중해적 인간이라니 놀랍네요.
사실 지중해적 인간이라는 개념도 문학에서는 클리셰가 된 지 오래인데 놀라움을 주었다는 건 그만큼 까뮈가 통속을 파격으로 바꾸었다는 뜻도 되겠죠?
네, 적어도 저한테는요.
어제 감상 내용에도 있었지만요. 오늘은 메르소가 지중해에서 인생의 가장 단순한 기쁨을 만끽하는 장면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장면 중 한 장면이 등장하죠.
그렇죠. 하나는 이제는 전설이 된 살인 장면이고요. 또 하나는 감옥에서의 독백입니다. 오늘 그 살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다른 장면은 마지막 회에서 감상하시겠고요. 해석상의 위험도가 꽤 큰 장면인데 애청자 곽소정님의 말씀을 빌면은 반사회성, 인격장애, 묻지마 범죄로 해석될 요소가 있죠. 그런 오해는 작가 까뮈가 의도적으로 장치한 것이고요. 우리의 감상의 목적은 그 장치를 걷어내고 그 속에 숨은 진짜 의미를 밝혀내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요. 오늘 안에 밝혀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네. 그래도 모르시겠다면 이방인의 번역서를 보시면 되겠죠?
그 방법이 있어요.
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홈페이지 감상 게시판에 이방인의 감상문을 올려주시면 매일 한 분을 선정해서 민음사에서 이방인 번역서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감상 게시판 오시려면요. 홈페이지 home.ebs.co.kr/english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실시간 메시지는 50원에 유료 문자 샵 1045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은 EBS Underbar English ENGLIT고요. 이쪽으로 많이 보내주십시오.
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감상하는 작품은요. 홈페이지의 대본 게시판에서 미리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다시 듣기와 팟캐스트를 이용하시면 지난 방송 모두 다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생방송은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해주세요.
샬롯 게인즈버그와 맥이 함께했죠. Heaven Can Wait. 오늘 첫 음악으로 골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방인 세 번째 감상 시작하겠습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메르소는 며칠 전 양로원에 있던 어머니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시신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어머니의 시신을 한 번은 보았지만 두 번째는 고사했습니다. 연구차 인부가 어머니의 나이를 묻지만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실컷 잘 수 있다는 기쁨이 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인 일요일, 메르소는 항구의 해수욕장에 가서 수영을 하다가 옛 동료 마리를 만나 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아파트의 이웃 레몽을 알게 됩니다. 레몽은 최근 정부와 정부의 오빠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메르소는 레몽의 부탁으로 정부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줍니다. 그 일을 계기로 레몽은 메르소를 친구로 여깁니다. 그날로 레몽이 메르소에게 전화를 걸어 자기 친구의 별장에 가서 하루를 보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정부의 오빠가 아랍인들과 한패가 되어 미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한편 저녁 때 마리가 메르소를 찾아옵니다.
Marie came that evening and asked me if I'd marry her. I said I didn't mind. If she was keen on it, we'd get married. Then she asked me again if I loved her. I replied, much as before, that her question meant nothing or next to nothing. But I suppose I didn't. If that's how you feel, she said, why marry me? I explained that it had no importance really, but if it would give her pleasure, we could get married right away. I pointed out that, anyhow, the suggestion came from her. As for me, I'd merely said,
yes.
Then she remarked that marriage was a serious matter, to which I answered,
no.
She kept silent after that, staring at me in a curious way. Then she asked, suppose another girl had asked you to marry her, I mean, a girl you liked in the same way as you like me, would you have said yes to her too?
Naturally.
Then she said she wondered if she really loved me or not. I, of course, couldn't enlighten her as to that. And after another silence, she murmured something about my being a queer fellow. And I dare say that's why I love you, she added. But maybe that's why one day I'll come to hate you. To which I had nothing to say, so I said nothing.
Dinner time, Marie came. She asked me if I had a desire to marry her. I said, "It doesn't matter, but if she wants it, 좋다고 말했다. 그녀는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알고 싶다고 했다. 나는 그건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이지만 사랑하지는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왜 나하고 결혼을 해?
나는 그런 건 아무 중요성도 없지만 그녀가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결혼을 요구한 건 그녀 쪽이고 난 승낙을 했을 뿐이다. 마리는 결혼은 중대사라고 했다. 아니야. 내 대답에 마리는 잠시 말없이 나를 쳐다보았다.
다른 여자가 청혼했어도 같은 대답을 했을까?
물론. 마리는 잠시 생각하다 나는 참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때문에 자기는 나를 사랑하고 있지만 또 그 이유로 내가 싫어질 때가 올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나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며칠 후 방 문간에서 살라마노 영감을 만났다. 나는 영감을 내 방으로 초대했다. 동물 보호소까지 갔지만 결국 개를 찾지 못했다고 했다. 차에 치어 죽은 것 같다고 했다.
He was a cantankerous brute, Salamano said. Now and then we had some proper settles, he and I, but he was a good mutt all the time.
I said he looked well-bred, and that evidently pleased the old man.
Ah, but you should have seen him before his illness, he said. He had a wonderful coat. In fact, that was his best point, really. I tried hard to cure him. Every mortal night after he got that skin disease, I rubbed an ointment in. But his real trouble was old age, and there's no curing that.
Just then, I yawned, and the old man said he'd better make a move. I told him he could stay, and that I was sorry about what had happened to his dog. He thanked me, and mentioned that my mother had been very fond of his dog. He referred to her as your poor mother, and was afraid I must be feeling her death terribly. When I said nothing, he added hastily and with a rather embarrassed air that some of the people in the street said nasty things about me because I'd sent my mother to the home. But he, of course, knew better. He knew how devoted to my mother I had always been. I answered, why, I still don't know, that it surprised me to learn I'd produced such a bad impression. As I could afford to keep her here, it seemed the obvious thing to do, to send her to a home.
In any case,
I added,
for years she'd never had a word to say to me, and I could see she was moping with no one to talk to.
Yes, he said. And at a home one makes friends anyhow.
He got up, saying it was high time for him to be in bed, and added that life was going to be a bit of a problem for him under the new conditions. For the first time since I'd known him, he held out his hand to me, rather shyly, I thought, and I could feel the scales on his skin. Just as he was going out the door, he turned and, smiling a little, said,
Let's hope the dogs won't bark again tonight. I always think it's mine, I hear.
Noin의 말에 나는 혈통이 좋은 개였다고 맞장구를 쳤다. Noin은 만족해하는 눈치였다.
피부병에 걸리기 전에 개를 봤어야 했는데 털이 정말 아름다웠거든.
나는 하품을 했다. 노인이 가겠다고 일어섰다. 나는 더 있어도 괜찮다고 개에 대해선 유감이라고 말했다. 노인은 고맙다고 말했다.
자네 어머니가 우리 개를 정말 좋아하셨지. 유감일세.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상심이 크지?
나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어머니를 양로원에 넣었다고 동네에선 말들이 많지만 난 자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자네는 좋은 사람이야.
동네 사람들이 엄마 때문에 내 흉을 본다는 것을 안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나는 경제적으로 엄마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어서 양로원에 보낸 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게다가 엄마는 오래전부터 저에게 할 말도 없어서 외로워하셨거든요.
알지. 양로원에 가면 친구라도 생기지. 이제 가보겠네. 악수나 하지. 오늘 밤엔 개들이 안 짖었으면 좋겠어. 자꾸 우리 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
일요일이 되었다. 마리와 나는 레몬과 함께 알제의 교외로 나갔다. 그리고 바닷가 근처에 사는 레몽의 친구 마송 부부를 만났다. 인사를 나눈 후 마리와 나는 바다로 갔다. 발밑에 모래가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나는 마리와 함께 물속으로 뛰어들어갔다.
Once we were out in the open, we lay on our backs, and as I gazed up at the sky, I could feel the sun drawing up the film of salt water on my lips and cheeks. We saw Masong swim back to the beach and slump down on the sand under the sun. In the distance, he looked enormous, like a stranded whale. Then Marie proposed that we should swim tandem. She went ahead and I put my arms round her waist from behind, and while she drew me forward with her arm strokes, I kicked out behind to help us on. That sound of little splashes had been in my ears for so long that I began to feel I'd had enough of it. So I let go of Marie and swam back at an easy pace, taking long, deep breaths. When I made the beach, I stretched myself belly downward beside Masson, resting my face on the sand. I told him it was fine here, and he agreed. Presently, Marie came back. I raised my head to watch her approach. She was glistening with brine and holding her hair back. Then she lay down beside me, and what with the combined warmth of our bodies and the sun, I felt myself dropping off to sleep. After a while, Marie tugged my arm and said Masong had gone to his place. It must be nearly lunchtime. I rose at once, as I was feeling hungry, but Marie told me I hadn't kissed her once since the early morning. That was so, though I'd wanted to several times.
"Let's go into the water again," she said.
And we ran into the sea and lay flat amongst the ripples for a moment. Then we swam a few strokes, and when we were almost out of our depth, she flung her arms round me and hugged me. I felt her legs twining round mine, and my senses tingled.
Marie와 나는 바다 한가운데까지 나아가서 물 위에 몸을 띄웠다. 태양이 우리의 입으로 흘러드는 물의 장막을 걷어주었다. 마리는 나와 함께 수영을 하고 싶어 했다. 나는 뒤로 헤엄쳐가서 마리의 허리를 끌어안고 마리가 물장구를 치게 도와주었다. 그러다 지쳐서 다시 모래사장으로 돌아왔다. 마송 옆에 배를 깔고 엎드려 모래 속에 얼굴을 파묻었다. 기분이 좋은데요? 내 말에 마송도 그렇다고 했다. 잠시 후 마리가 왔다. 우리는 옆구리를 꼭 붙인 채 누웠다. 마리의 체온과 뜨거운 햇볕, 그 두 열기에 취해 나는 잠이 들었다. 잠시 후 마리가 날 깨웠다. 마송은 집으로 가고 없었다. 마리는 아침부터 내가 키스 한번 해주지 않았다고 했다. 정말 그랬다. 하지만 하고 싶지 않은 건 아니었다. 다시 물에 들어가자고 마리가 말했다. 마리 말을 따랐다. 물속에서 마리가 나에게 달라붙었다. 두 다리로 내 다리를 휘감았다. 그 감각이 나를 흥분케 했다. "지칠 때까지 수영을 했다. 배가 고파서 마송 부부가 차려놓은 음식과 술을 즐겼다. 커피를 마시고 담배를 피웠다. 마송, 레몽과 함께 공동 비용으로 8월 한 달 동안 해변에서 휴가를 보내자고 의기투합했다. 테이블을 정리하고 마송 부인과 마리는 설거지를 하러 들어갔다. 남자 셋은 바닷가로 내려갔다. 햇빛이 거의 수직으로 내리쬐고 있어서 견디기가 힘들 정도였다. 땅과 돌의 열기 속에서 숨도 쉬기 힘들었다. 그 순간이었다. 바닷가 저 끝 아주 멀리에서 아랍인 두 명이 우리에게로 걸어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놈이야! 레몽이 말했다.
We walked steadily on. Masong wondered how they'd managed to track us here. My impression was that they had seen us taking the bus and noticed Marie's oilcloth bathing bag, but I didn't say anything. Though the Arabs walked quite slowly, they were much nearer already. We didn't change our pace, but Raymond said,
Listen, if there's a roughhouse, you Masong, take on the second one. I'll tackle the fellow who's after me. In you Merso, stand by to help if another one comes up and lay him out. I said,
Right.
And Masong put his hands in his pockets. The sand was as hot as fire, and I could have sworn it was glowing red. The distance between us and the Arabs was steadily decreasing. When we were only a few steps away, the Arabs halted. Masong and I slowed down, while Raymond went straight up to his man. I couldn't hear what he said, but I saw the native lowering his head as if to butt him in the chest. Raymond lashed out promptly and shouted to Masong to come. Masong went up to the man he had been marking and struck him twice with all his might. The fellow fell flat into the water and stayed there some seconds with bubbles coming up to the surface round his head. Meanwhile, Raymond had been slogging the other man, whose face was streaming with blood. He glanced at me over his shoulder and shouted,
Just you watch. I ain't finished with him yet.
Look out!
I cried.
He's got a knife!
I spoke too late. The man had gashed Raymond's arm and his mouth as well.
"우리는 걸음을 계속했다. 아랍인들은 우리들이 버스를 탈 때부터 미행을 했던 모양이었다. 그들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런데도 벌써 거리가 훨씬 더 가까워졌다. 레몽이 말했다.
마송, 싸움이 붙으면 넌 둘째 놈을 맡아. 내 상대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멀소, 만약 다른 놈이 또 나타나면 그때 자네가 나서면 돼.
견딜 수 없이 뜨겁게 달아오른 모래가 지금의 내 눈에는 빨갛게 보였다. 아랍인들과 우리 사이의 간격은 규칙적으로 줄어들었다. 잠시 후 아랍인들이 멈춰섰다. 레몽이 곧장 자기 상대에게 달려들었다. 아랍인이 머리로 그를 들이받았다. 레몽이 그를 한 대 때리더니 마송을 불렀다. 마송은 자기가 맡은 아랍인에게 달려들어 힘껏 두 번 때렸다. 아랍인이 물속으로 엎어졌다. 머리통 주위로 바다 거품이 부글거리며 올라왔다. 레몽이 맡은 아랍인은 얼굴이 피투성이었다.
이놈 꼴 좀 보라지.
조심해! 그놈이 칼을 들고 있어! 내 경고는 너무 늦었다. 레몽은 이미 팔을 찔렸고 입도 찢겼다. 서로 신경전을 벌이다가 우리도 아랍인들도 도망쳤다. 레몽은 마송과 함께 병원으로 갔다. 나는 남아서 여자들에게 자초지종을 들려주었다. 마송 부인은 울어댔고 마리는 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들에게 설명하는 게 귀찮았다. 얼마 후 레몽과 마송이 돌아왔다. 레몽의 표정이 침울했다. 바닷가로 산책을 가겠다고 해서 나도 따라 나섰다. 오랫동안 함께 해변을 걸었다. 이제 태양은 찍어 누를 듯 세차게 내리쬐었다. 우리는 바다로 향해 흐르는 작은 샘터에 이르렀다. 그리고 거기서 그 아랍인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 침묵이 흘렀다.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다. 레몽이 나에게 권총을 쥐어주었다. 그러자 아랍인들이 달아나 버렸다. 레몽은 별장으로 갔지만 나는 가고 싶지 않았다. 또다시 여자들을 상대할 생각을 하니 엄두가 나지 않았다. 나만 혼자 바닷가 쪽으로 걷기 시작했다. 태양은 이제 시뻘건 폭발처럼 느껴졌다. 햇볕에 타는 이마가 부풀어 오르는 것 같았다. 이를 악물었다. 태양이 알 수 없는 취기를 쏟아붓고 있었다. 참다 못해 아까의 그 샘으로 다시 갔다. 그리고 아랍인 중 하나가 거기 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On seeing me, the Arab raised himself a little, and his hand went to his pocket. Naturally, I gripped Raymond's revolver in the pocket of my coat. Then the Arab let himself sink back again, but without taking his hand from his pocket. I was some distance off, at least 10 yards, and most of the time, I saw him as a blurred dark form wobbling in the heat haze. Sometimes, however, I had glimpses of his eyes glowing between the half-closed lids. The sound of the waves was even lazier, feebler than at noon. But the light hadn't changed. It was pounding as fiercely as ever on the long stretch of sand that ended at the rock. For 2 hours, the sun seemed to have made no progress, becalmed in a sea of molten steel. Far out on the horizon, a steamer was passing. I could just make out from the corner of an eye the small black moving patch, while I kept my gaze fixed on the Arab. It struck me that all I had to do was to turn, walk away, and think no more about it. But the whole beach, pulsing with heat, was pressing on my back. I took some steps toward the stream. The Arab didn't move. After all, there was still some distance between us. Perhaps because of the shadow on his face, he seemed to be grinning at me. I waited. The heat was beginning to scorch my cheeks. Beads of sweat were gathering in my eyebrows. It was just the same sort of heat as at my mother's funeral, and I had the same disagreeable sensations, especially in my forehead, where all the veins seemed to be bursting through the skin. I couldn't stand it any longer and took another step forward. I knew it was a fool thing to do. I wouldn't get out of the sun by moving on a yard or so. But I took that step, just one step forward. And then the Arab drew his knife and held it up toward me, athwart the sunlight.
"그는 나를 보자마자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나도 우돗 속에 권총을 긁어주었다. 그는 다시 누웠지만 주머니에 손을 그대로 넣은 채였다. 그의 모습이 불타오르는 듯한 대기 속에서 내 눈앞에 어른거리고 있었다. 태양에 끓는 금속 같은 바다가 보였다. 수평선 위로 조그만 증기선이 지나갔다. 뒤로 돌아서기만 하면 끝날 일이었다. 그러나 햇볕에 진동하는 해변 전체가 내 뒤에서 나를 옥죄어오고 있었다. 나는 몇 걸음 나섰다. 아라비는 움직이지 않았다. 뜨거운 햇볕에 뺨이 타는 것만 같았다. 땀방울이 눈썹 위에 고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엄마의 장례식을 치르던 그날과 똑같은 태양이었다. 그날처럼 나는 머리가 아팠다. 이마의 모든 핏대가 피부 밑에서 지끈거렸다. 뜨거운 햇볕을 견딜 수 없어서 나는 앞으로 나섰다. 어리석은 짓이었다. 걸음을 옮겨봤자 태양을 피할 길은 없었다. 알면서도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러자 아랍인이 누운 채 칼을 뽑아들었다. 칼이 태양빛을 받아 날카로운 빛을 반사시켰다. 그 빛이 내 이마를 쑤시는 것 같았다.
A shaft of light shot upward from the steel, and I felt as if a long, thin blade transfixed my forehead. At the same moment, all the sweat that had accumulated in my eyebrows splashed down on my eyelids, covering them with a warm film of moisture. Beneath a veil of brine and tears, my eyes were blinded. I was conscious only of the symbols of the sun clashing on my skull, and less distinctly of the keen blade of light flashing up from the knife, scarring my eyelashes and gouging into my eyeballs. Then everything began to reel before my eyes. A fiery gust came from the sea, while the sky cracked in two from end to end, and a great sheet of flame poured down through the rift. Every nerve in my body was a steel spring, and my grip closed on the revolver. The trigger gave, and the smooth underbelly of the butt jogged my palm. And so, with that crisp, whip-crack sound, it all began. I shook off my sweat and the clinging veil of light. I knew I'd shattered the balance of the day, the spacious calm of this beach on which I had been happy. But I fired four shots more into the inert body, on which they left no visible trace. And each successive shot was another loud, fateful rap on the door of my undoing.
눈썹에 맺힌 땀이 흘러내려 눈이 보이지 않았다. 다만 이마 위에서 심벌즈처럼 울려댄 태양과 그 빛을 받아 날카로운 빛으로 내 이마를 쑤시는 칼날만을 느낄 수 있을 뿐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모든 것이 기우뚱하더니 바다가 뜨거운 바람을 실어왔다. 온 하늘이 활짝 열리며 불을 쏟아부었다. 나는 긴장해 권총을 꽉 쥐었다. 방아쇠가 당겨졌다. 짤막하고 요란한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나는 땀과 태양을 떨쳐버렸다. 한낮의 균형, 행복을 느꼈던 바닷가의 침묵을 내가 깨뜨려 버렸음을 깨달았다. 그 순간 나는 그 움직이지 않는 몸뚱이에 다시 네 방을 쏘았다. 그 소리는 마치 불행의 문을 두드리는 네 번의 짧은 노크 소리와도 같았다.
'Today's bookmark.
Camille 이방인의 프랑스어 원제는 l'étranger입니다. A stranger라는 형용사로 무관한, 관계없는이라는 뜻입니다. 이방인의 영어 제목은 The Stranger나 The Outsider라고 많이 옮깁니다. 까미는 어떤 계기로 이런 제목과 이야기를 구상하게 되었을까요? 좀 엉뚱하지만 패션 잡지를 읽다가 구상을 하게 되었다네요. 에세이 작가 수첩에서 까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혼, 출세 등등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한다. 어느 날 패션 잡지를 읽던 나는 문득 패션 잡지에서 말하는 삶과 나 자신이 무관한 존재임을 알게 되었다. 무관한 존재, 세상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인생과 무관한 사람. 여기서 바로 이방인 메르소의 탄생의 기초가 되었다고 하네요.
자신만의 투명한 의식으로 세상의 이면을 본 사람, 이방인 메르소. 오늘 그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직까지 그 메르소가 냉혈한이라는 비난이 많습니다. 가령 이동현님께서는 마리의 터치에 흥분했다니 메르소 감정 있네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인 줄 알았는데요 라고 하셨는데 이어서 이환희님께서는 메르소는 너무 무심한 남자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원학님께서는 그래요. 이분의 의견으로 답변 대신 할게요. 메르소가 무뚝뚝하다, 비인간적이다, 냉혈한이다 그런 평을 할 순 있지만 정직하지 못하단 말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는 온전히 자기만의 감각으로 생을 살아보려는 사람이니까요.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근데 그 마리가 나랑 결혼할래? 뭐 이 장면은 진짜 좀 여자로서
자존심 상하나요?
자존심 상하죠. 안 상하겠어요?
남이 듣는 줄 몰랐을 거예요.
아, 그렇군요.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군요. 네, 트위터로요. 바이올렛 6073님께서 10대였을 때 까미를 처음 읽고 받았던 그 장면은 충격적이지만 강렬했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다시 읽어봐야겠네요. 조금은 더 저자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네요.
네, 흥미진진하네요.
네.
앞으로도 끝까지 계속 해주시고요. 의견들 고맙습니다. 감상하시면서 들으신 음악 소개할게요. Waiting for the Sun, 노우즈의 음악 함께 하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거는요, 루 리드의 Perfect Day 들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른 음악은요, 보이 조지와 코르시카의 폴리포니 그룹 아 빌레타가 함께 부른 노래 La Barca 끝곡으로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남자 이승열이었습니다. 내일 목요일 밤에 돌아오겠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이든이었습니다. See you tomorrow.